B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고 한국연합뉴스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부딪혀 5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런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강 생산과 철강 노동자는 미국에 중출하며 철강은 미국의 인프라와 자동차 산업, 방위산업 기반 등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강력한 철강 산업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며 탄력적인 공급망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무역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이번 인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하에 두고 우리 국가안보와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백악관에 최종 판단을 맡겼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일 일본에 대한 3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대외 군사 판매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매는 일본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관련 기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매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열린 외교 국방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3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생산 기회를 추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일 시리아 알레포 인근의 무기 공장과 관련 과학 연구 시설을 공습했다고 시리아 현지 언론과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날 AFP 통신에 이스라엘이 무기 공장을 5차례 타격했다며 공습의 강도가 강해 땅이 흔들리고 문과 창문이 열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소재 인권감시기구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적어도 7차례 대규모 폭발음이 들렸다며 이는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무기 공장과 연구소 등을 폭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스라엘도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중부 유럽에 공급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차단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슬로바키아 내 우크라이나 난민 13만여 명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코 총리는 또 자신이 이끄는 집권 여당인 스메르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기 공급 중단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중단 결정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이사회 대표들이 벨기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국외 이송 속도가 느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환자들의 의료 대피가 시급하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했지만 후송 속도가 여전히 극도로 느리다며 이동 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이후 WHO의 지원을 받아 대피한 환자는 5,38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때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장마당에 쏟아졌던 이 북한 여성들의 정신적 부담을 생각하게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와 영국 대학의 연구진이 18살 미만의 자녀를 둔 미국의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한 공동연구인데요. 결론은 가정의 정신적인 기둥, 가정의 가장은 여성이며 어머니이며 이 어머니들의 정신적 부하는 여성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니까 가정일로 인한 불균형적인 분담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솔직한 대화를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양한 나이대와 인종, 민족, 교육 수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현대식 가족 구조를 포함한 연구였습니다. 인지노동으로 규정하는 가정 안에서의 정신적 부담, 부하는 청소를 비롯해서 식사 준비, 살림, 자녀 교육, 관리, 재정, 복지 관련 역할을 다 포함하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들의 정신적 부담은 집안 업무 중 10개 중 7개, 아빠들은 10개 중 4개 반이었고요. 아빠들의 2배 가까운 엄마들의 정신적 부하는 연중 상시적이었고 재정이나 집수리 같은 부분은 일시적으로 아빠 쪽의 부담이 65%로 나왔지만 이 부분 역시도 엄마 쪽이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역할을 평가해 봤더니 엄마, 아빠 모두 집안일에 있어서 내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었습니다. 특히 아빠 쪽에 그런 경향이 더 컸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아빠,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5도,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흐린 날씨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황해도 용현과 강원도 원산, 장전 쪽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신의주가 영하 9도고요. 개성은 영하 8도.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함흥은 영하 11도입니다. 중강 영하 19도, 해산 영하 21도.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4도, 함흥과 원산은 6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4도, 해산은 영하 6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4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를 전망해보는 새해 특집 순서입니다.
Ye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네, 오늘은 2025년 새해 국제사회,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와 도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가 3일 개원했습니다. 새해 첫날 용의자 포함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건은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 IS의 영감을 받은 단독범의 소행이라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권 지도자 에드몬도 곤살레스 씨 공개 수배에 10만 달러의 현상금 걸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의회 개원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가 3일 개원했습니다. 이번 119대 의회는 공화당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출범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공화당은 백악관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119대 의회 의석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총 100석 가운데 53석을 보유하면서 종전 민주당 통제권을 빼앗았고요. 민주당은 그들과 연합하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47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원에서는 총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요. 민주당은 215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원 하원 모두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60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요. 또 하원에서도 민주당과 불과 4표 차이로 양원에서 몇몇 이탈표만 나와도 다수당의 의미가 희석되는 박빙의 구도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의회에서는 하원의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원의장 선출은 3일 정오 의회 개원과 함께 하원의 첫 번째 임무인데요. 하원의장 후보는 일반적으로 각 당에서 지명하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11월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존슨 의원을 의장을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네. 하원의장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네, 롤콜 그러니까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의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큰 소리로 말하고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의장이 되는데요. 1차 투표에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면 누군가 과반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투표를 반복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1차 투표에서는 존슨 의장이 216표, 제프리 후보가 215표, 2차 투표가 곧 진행될 거라는 그런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앞선 그 의회에서는 최다 투표 기록을 세운 하원 의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2년 전이었죠. 2023년 118대 의회 개원 때였는데요. 당시 케빈 메카시 공화당 대표가 무려 15번의 투표 끝에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네네. 10번 이상 투표가 진행된 거는 160여 만화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개원한 지 나흘이 지난 7일에야 신임 하원 의원들이 의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존슨 의장, 마이크 존슨 의장은 지금 공화당 안에서 입지가 어떤가요?
네, 존슨 의장은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 이 부분 폐쇄 위기 속에서 상정된 임시 지출안을 둘러싸고 다소 입지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임시 지출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로 일부 수정해서 다시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 속에 해당 지출안이 부결됐고요. 공화당 지도부는 다시 부랴부랴 일부 절충한 그 지도 지출안을 상정해서 결국 통과시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은 존슨 의장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반발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의회 구도 아래에서는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몇 표만 나와도 존슨 의장이 다시 선출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죠?
네. 모든 의원이 다 출석해서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요. 존슨 의장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218표가 필요합니다.
네.
존슨 의장의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 의원이 두 명만 나와도 재선출이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이미 칩 로이, 또 토머스 메시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은 존슨 의장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네. 딱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지금 1차 투표에서는 존슨 의장이 두 표를 잃은 216표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존슨 의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3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존슨 의장이 훌륭하고 근면하며 신앙적인 인물이라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의회 내 친 트럼프 충성파를 평가받는 정치인이죠.
네. 자, 미국은 곧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임 대통령과 의회가 들어선 후 첫 100일은 입법 의제를 수립하는 기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이민과 국경 안보, 에너지 정책, 경제 등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새 정부 강요 지명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와 표결 등 인준 절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1월 6일 하원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존슨 의장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화당원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도 새로 합류하는 신인 정치인들 많죠.
네, 상원에서는 3일 10명의 새 의원이 취임 선서를 합니다. 공화당 의원 6명, 민주당 의원이 4명인데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미 취임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원에는 적어도 60명 이상의 새로운 의원이 올해 새로 합류합니다.
지구촌오늘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새해 벽두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있었는데 큰 충격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새로 나온 소식이 있죠.
네, 사건을 조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이 현재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이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토퍼 라이아 FBI 대테러 담당관이 2일 기자회견에서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 혼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First and foremost, let me be very clear about this point. This was an act of terrorism.
이번 공격은 테러 행위이며 사전에 계획된 사악한 행위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지점에서 샴수드 딘 자바르를 제외하고 누구도 이 공격에 연루됐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날 발표하는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네, FBI가 1일 브리핑에서는요. 현장 주변 CCTV를 통해서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뒤집은 거죠. 다만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바르가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 IS로부터 100%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자바르가 IS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자바르가 범행 직전 소셜미디어에 IS 지지를 선언하는 여러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자바르의 페이스북 계정에 5개의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범행 당일인 1일 새벽 1시 29분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2분에 마지막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영상에는 지난 여름 전에 IS에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시간적으로 한 10분 정도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바르 씨가 1일 새벽 3시 15분께 빌린 그 픽업 트럭으로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리트에서 새해 맞이를 기념하던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돌진해서 1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0명 넘게 다치게 했는데요.
네.
자바르는 경찰에 충격을 가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네. 자, 이 자바르 씨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고 하죠.
네, 텍사스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사망 당시 42살이었습니다. 2007년 군에 자원 입대해서 인사와 정보기술 분야에 복무했고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됐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예비군으로 더 복무한 후에 2020년 제대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일에도 이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기자회견 열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FBI로부터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the FBI briefed me that as of now, no information, we have no information that anyone else is involved in this.
FBI로부터 현재로서는 이번 공격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없다는 브리핑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FBI는 공격자가 프렌치 쿼터 인근 두 곳에 얼음 냉장고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람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미국의 IS의 피난처는 없다면서 보안 강화와 함께 일상의 복귀를 강조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FBI is handing control of Bourbon Street back to local officials. Security of the area has been reinforced.
지역의 보안이 강화됐고 버번 스트리트 상점들은 2일 늦게부터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이번 공격이나 공격자들의 잘못된 이념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IS와 다른 테러 조직들을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이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같은 날이죠. 라스베가스에서 차량 폭발 사건이 있어서 이 두 사건의 연관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FBI가 2일이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일 오전에 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 정차해 있던 테슬라사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서 운전자가 사망하고 7명이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미 육군 소속 매튜 앨런 리버스 버거 상사로 폭발 직전 머리에 총을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제철의 미국 기업 인수 불허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일본 제철에 US 스틸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통해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노조 소속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매각 불허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US 스틸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 어떤 겁니까?
네,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요. 행정부 전반의 국가 안보 무역 전문가들로부터 이루어진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 통제에 두고 우리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그 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네,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입니다. 이 CFIUS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서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검토하고 해당 거래를 승인, 연장 또는 차단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기구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 제철과 US 스틸의 거래에 대한 권고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들끼리 그 다른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일본 제철 측이 미국 시민을 US 스틸의 최고 경영진과 이사 등으로 임명해서 이른바 국가 안보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위원들 간의 그 같은 구제책이 과연 충분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처음 그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이게 논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기업 간의 149억 달러 규모의 거래 소식이 1년 전에 발표됐는데요.
네.
이후에 미국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US 스틸 매각에 반대했는데요. 이는 특히 대선 기간에 US 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 철강노조 유권자들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의 합의가 무산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 제철은 US 스틸에 5억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일본 제철의 해외 확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 제철과 US 스틸은 만일 거래가 무산된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관련 요청을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한에서 일본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로 이러한 투자 흐름을 유지하는 게 두 나라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짚어보죠. 일본 제철이 왜 미국의 철강 회사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인수해서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이를 통해서 현재 연간 6,500만 톤인 생산량을 8,50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네.
장기적으로 1억 톤 생산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물거품이 됐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끝으로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권 지도자를 현상 수배했습니까?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요, 해외 망명 중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씨에 대해서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사당국이 2일 곤살레스 씨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요, 그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곤살레스 씨가 지난해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인사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에 치렀던 베네수엘라 대선, 니콜라스 마두로 현직 대통령하고 곤살레스 후보의 2파전으로 전개됐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선과는 달리 정확한 투표 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야권은 전국 전자투표기계 80%를 자체에 집계한 결과 곤살레스 후보가 마두로 대통령보다 두 배나 더 많은 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선관위 발표를 인정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경찰은 곤살레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러자 곤살레스 씨는 지난해 9월 스페인으로 피신했고요. 지난해 12월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의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네.
곤살레스 씨는 스페인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마두로 측근들이 7월 대선에서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서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이 곧 열리는군요.
네, 1월 10일에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미국 등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곤살레스 씨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곤살레스 씨는 10일까지는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어떻게 귀국할 것인지 또 도착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상금 걸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곤살레스 씨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곤살레스 선거본부 측은요, 정부 발표 몇 시간 후에 성명을 내고 곤살레스 씨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것이며 4일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밀레이 정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사관에서 베네수엘라 야당 의원 5명을 보호하는 등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을 강력히 지원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2025년 국제사회,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 도전 짚어봅니다. 새해 특집,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논평 순서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 가운데 일부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인준안은 먼저 관할 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보고, 리포팅 절차를 거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위원회 보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1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인준안을 심의한 위원회에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으로 보고하거나 추천 없이 보고 그리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명자를 비우호적으로 보고하기보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특히 정책 기반 직위의 경우 상원위원회 앞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위원회가 우호적으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원회가 추천 없이 보고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성원 과반이 지명자를 우호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 추천 없이 보고하기로 과반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A challenge of unprecedented. The nominee for the nation's top law enforcement job vowing a broad investigation into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January 6 riot.
심의 결과 보고를 위한 위원회 표결 시점은 위원회 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된 날 인준안을 보고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규칙은 위원회의 지명자 추천을 위한 정족수가 위원회 성원 과반으로 구성되기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위원회 직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이어 행정서기가 의사록에 인준안을 기록하고 의사 일정표에 올립니다.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려면 집행회기에 해야 합니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만장일치를 제외하고 보고된 날 인준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01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보고해도 본회의에서 다음 조처가 없어 관련 절차가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원이 30일 이상 휴회할 때마다 인준되지 않은 모든 지명안은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은 되돌아온 지명자로 관련 직위를 채우기를 여전히 원하면 인준안을 다시 보내 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위원회 보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특집으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망해보고 또 세계 선거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국제 질서 재편.
미국에서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Ye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지난해 나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2025년 국제 정치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 삼아서 일찌감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국내외 정책 수립을 예고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탈퇴 위협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가치와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를 크게 흔들었는데요.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고 강해진 2기 정부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국 정부의 대응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는 일제히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우호 관계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자국에 미칠 파급과 영향력을 가늠하기 바쁜 모양새인데요. 특히 트럼프 1기 때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마찰했던 중국은 트럼프 집권 2기를 긴장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은 이뤄질까?
국제사회는 지난해 두 개의 큰 전선으로 인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야기는 요원합니다. 한동안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던 전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고 이에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핵 사용 교리를 개정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는 형국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은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기 종전을 거듭 공약하면서 이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요. 양국 대통령도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원하는 그림이 너무나 달라서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와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한 휴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새해에는 중동의 포성이 멈출지도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에서는 지금 1년 넘게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일단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등 오랜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서 벗어나서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취임 전에 거듭해서 중동에서도 전쟁이 종식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60일간의 교전 중단에 합의했는데요. 이달 말로 휴전 합의가 만료되는데 다시 이를 연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도 일부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 전선에 과연 평화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5년 경제 전망.
2025년 새해 세계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할 거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는 일부 국가의 정책 조정과 기술 혁신, 신흥시장의 성장세로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계의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세계 경제 1위, 2위인 두 나라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쟁 속에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를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의 불안정한 전국도 위험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도 주목되는데요. 만일 갈등이 완화하거나 전쟁이 중단될 경우 유럽의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더 더워지는 지구, 진화하는 AI 기술.
지구촌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So with 11 months of data for 2024, that 2024 will be the warmest year on record.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폭우,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점점 더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식수가 부족해지는 등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 방향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점검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올해는 11월경에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5년 올해 과학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걸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AI는 더 정교하고 목적에 특화된 기술이 더 많이 등장할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 윤리적 도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2025년 선거를 치르는 주요국.
2025년에도 여러 나라가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치릅니다.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우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만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따라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가정이 생깁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에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독일에서는 올해 2월에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독일 의회가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부결하면서 연정이 붕괴했고요. 숄츠 총리는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반면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은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새해에 독일의 정권 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실각한 프랑스도 올해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약진하자 조기 총선을 치러서 판세를 바꾸려 했는데요. 7월 조기 총선 결과 극우파 정당의 집권은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원 해산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 7월 이후에 조기 총선을 치를 수는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 안에서는 조기 대통령 선거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으로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된 루마니아는 3월에, 폴란드에서는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새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일본에서는 7월에 참의원 선거가, 필리핀은 5월, 캐나다에서는 10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대선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선거를 치러서 선거의 해로 불렸던 작년에 비해서는 조용한 모양새지만 올해도 많은 나라가 새로운 기대 속에서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새해 특집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국제사회 전망과 주요 선거 일정 짚어봤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핑계대다, 변명하다, make an excuse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 이런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Always my pleasure.
Why didn't you come to the meeting yesterday?
Oh, I had another meeting. There's so many meetings back-to-back nowadays. I didn't even have time to have lunch yesterday.
Don't give me the runaround. What was the problem?
I'm not making an excuse. I'm telling the truth. I will attend the next meeting, I promise.
제가 존에게 어제 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너무 바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Don't give me the runaround.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runaround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run과 around가 떨어져 있으며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runaround이라고 하고 핑계는 runaround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Don't give me the runaround. Don't give me excuses.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는 제 말에
Don't give me the runaround.
존의 대답은
I'm not making an excuse.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Give someone the runaround.
누군가에게 runaround, 핑계를 준다, 변명한다, 적당히 둘러댄다, 이런 표현입니다.
Make an excuse.
변명을 만들다, 그러니까 변명하다, 핑계대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변명하지 말라는 표현.
Don't give me the runaround.
변명하지 말라는 표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변명을 한번 해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이런 표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So what happened? You missed the meeting again. What have you got to say for yourself this time?
Well, in my defense, I was sick. I'm not trying to give you the runaround.
Oh, I didn't know. I'm sorry.
회의에 또 참석을 하지 않은 존에게 변명할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변명할 게 있으면 해보세요.
Say for yourself.
어떤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줄 때 변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Say for yourself. 직접 말하다 또 직접 확인하다라는 말은 see for yourself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못 믿는 사람에게 직접 보고 확인하세요.
See for yourself.
못 믿어요?
You don't believe me?
보고 확인하세요.
See for yourself.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떤가요?
Why don't you see for yourself?
직접 말해 보세요. 해명해 보세요.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그리고 대답은 변명하자면
In my defense
굳이 말하자면
In my defense I was sick.
아팠어요.
I'm not trying to give you the runaround.
그럼 끝으로
Don't give me the runaround.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y didn't you come to the meeting yesterday?
Oh, I had another meeting. There's so many meetings back to back these days. I didn't even have time to have lunch yesterday.
Don't give me the runaround. What was the problem?
I'm not making an excuse. I'm telling the truth. I will attend the next meeting. I promis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give me the runaround.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를 대다
Make an excuse.
변명하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중요한 요인은 러시아와 이란, 헤즈볼라 등 수십 년간 정권을 지원해온 동맹국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반군이 시리아의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아사드 세력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심각하게 약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약해졌습니다. 또 이란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어 조치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동의 정치 구조가 상당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As Iran wakes up and looks at the region, it's different. And their axis of resistance has been broken in many places.
커비 보좌관은 이란이 일어나 이 지역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지고 저항의 축이 여러 곳에서 깨졌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역시 군사적으로 방공망이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란 지도자들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them, I would look back at the course of action that they have pursued over the last decade plus.
밀러 대변인은 만약 내가 그들이라면 지난 10년 이상 테러를 지원하고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추구해온 행동 과정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잡이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내부와 민간인들에 대한 반복적인 테러 공격을 시도하고 또 국경 밖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란이 실패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긴장 완화의 길을 선택해서 불안정을 조장하고 테러를 지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들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환상은 없지만 그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란에서 핵무기의 억지력을 둘러싼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또 이란이 현재 12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오랜 정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